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11번 메시지 그의 이상과 일치하는 요셉의 생활. 성경 안에 거의 모든 진리들이 씨들로 뿌려진 창세기는 위대한 여덟 사람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전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여덟 사람은 네 사람씩 두 무리로 배열됩니다.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그 첫 무리를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둘째 무리를 형성합니다. 첫째 무리는 피조된 족속인 아담의 족속을 대표하는 반면 둘째 무리는 부르심받은 족속인 아브라함의 족속을 대표합니다. 피조된 족속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부르심받은 족속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피조된 족속은 아담으로 시작되어 노아로 끝났습니다. 피조된 족속은 시작과 끝이 다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족속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아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아벨은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아벨의 뒤를 이어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의 결과는 휴거의 예표였습니다. 에녹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휴거되었습니다. 에녹의 일생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고 충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지만 통치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통치는 타락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에서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으며 그 반역은 피조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를 빚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반역하는 피조된 족속으로부터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족속인 부르심받은 족속, 즉 아브라함의 족속의 시작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부르심받은 족속으로 더불어 하나님은 분명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거쳐 계속된 그 길은 더욱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야곱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봅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분리된 개인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의 네 방면을 대표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기업의 모든 풍성들을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장자권을 얻으려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들은 그에게 고통만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그의 고통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다루시기 위해 그의 위에 임하고 그는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받은 족속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숙을 봅니다. 이 성숙된 생명은 통치 방면, 즉 요셉의 일생을 통해 묘사된 방면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매우 탁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이 탁월한 사람을 얼마나 동정하였던지, 나는 요셉을 사랑했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알기는 했지만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탁월한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단지 요셉이 매우 좋고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봉사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요셉의 탁월함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담대하게 요셉이 탁월하였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 아닌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성숙된 생명의 정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 안에서 보는 것은 단지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사실상 요셉을 통하여 예표된 통치 방면은 우리 자신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우리 자신의 그 부분은 우리의 욕심도 아니며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깊이 안으로 조성되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존재의 그리스도로 조성된 방면은 요셉을 통하여 온전히 대표되고 묘사되며 예표됩니다. 요셉은 승리를 거두고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을 대표하므로 그의 일생은 그러한 탁월한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생명의 단으로서의 삶, 성숙된 생명의 통치 부분에 대한 처음 세 장은 37, 38, 39장입니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미움과 음모를 꾀하는 것과 배반으로 가득한 이 장르를 싫어했습니다. 38장은 유다의 근친상간에 관한 기록이며 39장에서 우리는 어둠과 정욕에 빠짐을 봅니다. 당신은 이러한 장르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한 후 이 장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잘 알게 된 후 나는 다시 이러한 장르를 읽으려고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1955년에 창세기에 관한 연구를 지도하였을 때 나는 그것들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인도한 후 23년 동안 나는 더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온 후 나는 이 장들의 지배적인 관점인 요셉의 꿈의 가치와 귀함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꿈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장들에 담긴 이야기 이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의미심장한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들은 그의 일생을 통제하고 인도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통제하는 이상의 인도 아래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으로서 탁월한 방식으로 처신하였습니다. 37장은 야곱이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사랑한 것과 요셉이 그의 형들의 악을 그 아버지께 고한 것을 말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셉의 꿈들에 대해 봅니다. 요즘 주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꿈들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분의 백성들의 사실적인 상황을 계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생명의 단들입니다. 단은 생명과 생명 공급이 충만한 밀묶음입니다. 단들은 생명 공급에 좋은 생명 알곡들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악함으로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위에 저주를 내리도록 뇌물을 받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이스라엘은 사실 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발람은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폐역도 보지 않으셨음을 말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에 그분의 택한 모든 백성은 생명의 단들이요 생명 공급이 풍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꿈들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한 후 창세기의 기록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였다는 것과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음을 계시합니다. 38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근친상간의 죄를 보며 39장에서 요셉에 관한 가장 어두운 유혹과 가장 부당한 대우를 봅니다. 이 장들에 기록된 사건들의 순서에 따라 우리는 요셉의 뛰어난 행동이 그의 꿈의 지시 아래 있었음을 봅니다. 그의 첫째 꿈에서 그는 그가 단들 중에 하나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져 있는 단이 아니라 일어서 있는 단이었습니다. 나는 그 꿈을 꾼 때로부터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시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인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의심없이 하나님께서 그가 그러한 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망이 가득한 유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하여 서 있는 단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꿈을 꾸었다면 통제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꿈이 당신의 행동을 다스리고 당신의 행위를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나는 단에 관한 요셉의 꿈이 그의 행동을 지시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둘째 꿈, 해와 달과 열두 별에 관한 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이 다른 별들에게 경배받는 별들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결과 당신은 당신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오 나는 별이다. 나는 정갈이나 낮고 어두운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밝은 별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러한 이상을 본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당신의 나머지 일생 동안 당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얼마간은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지난밤에 나는 내가 다른 모든 별들에게 경배받는 별임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러한 밝은 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두웠지만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나는 환하고 빛나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그의 꿈속에서 본 이상으로 인해 관리받았으므로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으로 인해 영향받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본 것을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이상, 즉 그가 생명이 충만한 서있는 단이요 다른 모든 별들에게 경배받는 별이라는 이상에 영향받은 청년 요셉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당신은 요셉이 이 이상에 영향받고 감동되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나는 명백히 그가 그러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요셉의 탁월하고 훌륭한 행동이 그가 받은 이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꾼 두 가지 꿈의 이상은 그의 일생을 통제하였고 그의 행동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는 서있고 생명이 충만한 단처럼 행동했으며 어둠 가운데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처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 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분노를 터뜨림. 이 장들 속에는 두 가지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에는 분노의 죄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분노를 충분히 터뜨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분노에 관한 하찮은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었던 사람은 도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육신의 형제, 그들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인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것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생각했으며 유다는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낫게 그를 팔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장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분노를 봅니다. 다음 장인 38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정욕, 그것도 근친상간의 빠짐을 봅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 나타난 그 첫째 결과는 육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 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초래한 죄는 정욕의 빠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 육신의 형제를 죽이는 죄와 정욕에 빠지는 죄가 여기서 반복됩니다. 요셉이 분노에서 빠져나와 사망의 상황에서 살아남음. 그의 형들의 분노는 요셉에게 생명의 단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모두 분노의 물에 빠져 있는 동안 성숙한 생명의 통치방면인 요셉은 인간의 분노라는 사망의 물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단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아래 그 단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배경으로 타락된 분노를 사용합니다. 이 단은 생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나머지 모두가 인간의 분노의 사망의 물속에 빠져 있었을 때 이 단은 빠져나와 사망의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생활의 기록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인간의 분노라는 사망의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는 것 대신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생생활의 묘사라면 당신은 승리를 거두는 생명의 통치방면입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적 성질을 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노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요셉들, 즉 일어서 있는 생명의 단들입니다. 별로서 삶, 그의 형 유다는 정욕에 빠짐, 둘째 큰 죄 정욕에 빠짐 또한 요셉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8장에서 볼 수 있는 정욕에 빠짐은 어둠의 상징입니다. 이 장에서 유다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맹목적으로 행동했으며 맹목적인 것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만일 그가 맹목적인 것 안에 어둠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의 며느리와 더불어 가늠하였겠습니까? 그의 시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두 눈은 어둡고 눈멀게 되었으며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39장에 나오는 그 사악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 또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방식으로 처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38장과 39장에서 우리는 어둠의 묘사를 봅니다. 요셉이 정욕을 이기고 어둠 가운데 빛남. 그러나 이 어둠 중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빛나는 밝은 별과 같은 요셉을 봅니다. 빛나는 별로서 처신할 때 요셉은 너희 모든 사람은 어둠 아래 있지만 나는 너희 위에 빛나고 있다. 밝은 별인 내가 어떻게 그러한 어두운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꿈을 잊을 수 없다. 나의 꿈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도한다. 하늘의 별로서 나는 결코 나의 위치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들에 이를 때 당신에게 이 빛이 있다면 당신은 요셉이 그의 이상과 일치한 일생을 산 사람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꿈속에서 본 것을 실행한 사람이요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요셉들로서 우리도 역시 어떤 꿈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기는 생활과 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내게 이 형제님, 이것들은 멋진 생각들이지만 단지 꿈들일 뿐입니다. 아무도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없으며 교회 생활의 실행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맙시다. 오히려 꿈에서 깨어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나의 꿈속에서 본 것을 실행합니다. 당신은 나를 단지 꿈꾸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또한 나의 꿈들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기는 생활과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가능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실행이요 나의 체험입니다. 요셉처럼 나는 어떤 꿈들, 단들과 밝은 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나의 꿈들에 따라 생활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본 이상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들이 사실들에 관한 하늘에 속한 계시들임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승리의 생활에 가능함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오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가능함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헛되이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성질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질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성질을 터뜨릴 때 더 좋게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성질을 내려야 할 때 그 단의 이상이 나타나 주님은 내게 너는 일어서 있는 단이냐? 그렇다면 너의 성질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나는 그분께 반응하고 나의 분노는 사라집니다. 내가 성질을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분노와 성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질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은 내가 단이냐? 내가 교회 안에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단이라고 말하자마자 당신의 분노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노가 있듯이 또한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없다면 당신은 나무 의자나 돌임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통제하는 길은 이상이 굴복되고 통제되며 지시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보았으므로 정욕에 빠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의 기능은 차 안에 있는 제동기의 기능과 비슷합니다. 위험한 때 우리는 제동기를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별의 이상은 우리의 영적인 차를 위한 강력한 제동기입니다. 우리는 동기 없는 차를 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처신에서 합당하게 운전하고 있을 때에는 제동기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 동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는 즉시 제동기가 작동합니다. 그러한 통제하는 이상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동기 없는 차와 같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통제하는 이상을 보았고 강력한 제동기가 우리의 차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단의 이상과 별의 이상이 있습니다. 왕국 생활을 삶,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일정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묘사된 천국의 생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러한 장들에 계시된 천국 헌법에 의하면 우리의 분노는 굴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은 정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왕국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의 분노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을 정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터뜨리고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국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분노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정욕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왕국 생활입니다. 오늘 왕국 생활 안에서 왕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왕국 생활 안에 있는 왕국 백성들은 우리는 왕들이 되기 위해, 요셉들이 되기 위해,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상은 오늘 우리의 체험에 관한 얼마나 멋진 묘사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정욕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에 동의하고 우리의 정욕에 협력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거절하고 우리의 정욕을 정죄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조성이 있으며 우리는 왕들로서 통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림. 요셉과 같은 생활에는 늘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의 권위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에로스 포로인 다니엘은 주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위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의 어린아이도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가족 안에서 참된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례에서 바로 궁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사람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주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인하여 보디발은 요셉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의 요셉의 체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감옥을 다스리는 관원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실제적인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수감자 요셉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요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통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는 왕국 안에서 그것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왕들이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권위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권위, 즉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한 우리는 비록 같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권위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일지라도 우리는 결국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그분으로 인해 형통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나쁜 대우를 감당하고 있는 동안 주님의 주권 아래 그에게 임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은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과 함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항상 그분의 주권 아래 번영을 수반합니다. 요셉이 번영을 누릴 때 그와 또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